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종차별주의와 극단주의, 반유대주의, 백인 우월주의 등을 지지하는 증오단체들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12일 하루 전 상원이 가결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 신나치 그리고 기타 증오범죄를 일삼는 구무단체들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과 팀 케인 상원의원,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샬럿빌 유혈 사태와 관련해 시위를 일으킨 백인 우월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상대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달 10일 차량 돌진 극우폭력에 희생된 에더 하이어 씨의 죽음은 국내 테러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인 민족주의와 백인 우월주의 신나치를 미 국민의 가치와 상반되는 증오범죄로 규정하며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어마의 여파로 정전을 겪은 플로리다주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6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은 전력이 끊겨 냉방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경찰이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 당국자는 3명이 요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다른 3명은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요양원 환자 115명을 병원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어마의 영향으로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를 비롯한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20명 이상이 숨졌으며 약 600만 가구의 전력이 끊겼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는 지난 10일 미국에 상륙하기 전 카리브해 여러 섬에도 막대한 피해를 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 등은 카리브해의 자국령 섬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물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터키의 EU 가입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행한 연례 시정연설에서 터키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법률과 정의, 근본적인 가치는 가입 협상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라며 이로써 가까운 시일 내에 터키의 EU 회원 가입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터키는 상당한 시간 동안 EU로부터 급속히 멀어져 왔다면서 기자들은 열띤 논쟁 속에서도 감옥이 아닌 편집국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최근 지난해 실패한 쿠데타에 연계됐다며 언론인 3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쿠데타 이후 약 150개 매체를 폐쇄하고 160명의 언론인들을 구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이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난민 문제와 관련해 아웅산 수치 장관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얀마 정부 대변인은 13일 아웅산 수치 장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 예정이며 다음 주에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해 TV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싱가포르 대통령 선거위원회는 13일 할리마 야콥 전 싱가포르 국회의장이 싱가포르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공식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할리마 전 의장만이 자격에 적합한 유일한 후보라며 무투표로 싱가포르 차기 당선인으로 확정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할리마 당선인은 이날 선거청에서 행한 연설에서 비록 이번 선거는 특정 인종 집단에만 출마 자격을 준 예약된 선거였지만 자신은 예약된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계획대로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3일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하겠지만 계획대로 노동법 개정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프랑스 제2노동단체인 좌파계열 노동청 동맹은 12일 고강도 노동개혁에 반대 하루 동안 전국에서 총파업 투쟁을 벌였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한 음악가는 음악을 두고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마음의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을 내더라도 연주자나 지휘자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 감흥은 달라진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한음 한음을 통제하고 이끌어내서 멋진 화음으로 만들어내는 이 음악 지휘자의 역할은 그래서 배 선장과도 같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일을 인공지능 로봇이 해낼 수 있을까요? 최근 이탈리아의 한 극장에서는 세계적인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의 공연에 스위스의 인공지능 로봇 제작업체가 개발한 유미라는 이름의 로봇이 지휘자로 섰는데요. 이 로봇은 유명 지휘자의 지휘 동작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대로 지휘를 했고 총 18곡 가운데 3곡을 지휘해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유미는 진짜 지휘자처럼 아주 유려한 동작을 선보여서 탄성을 자아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연주자들의 박자 변화와 같은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외운 대로만 지휘하면서 생동감이 떨어지는 등 로봇의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의 감수성과 정서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7도, 신의주 15도에서 25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4도에서 28도, 함흥 12도에서 26도, 끝으로 청진은 11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첫 곡은 스테픈 비숍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On and On, 계속해서 노력하다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Down in Jamaica they got lots of pretty women steal your money then they break your heart lonesome Sue she's in love with old Sam taken from the fire into the frying pan on and on she just keeps on trying and
and she smiles when she feels like crying. On and on, on and on, on and on. Oh, old Jimmy sits alone in the moonlight. Saw his woman kiss another man, so he takes a ladder, steals the stars from the sky, puts on Sinatra and starts to cry. On and on, he just keeps on trying, and he smiles when he feels like crying. On and on, on and on, on and on. When the first time is the last time, if you know it, show it. Hold on tight, don't let her say goodnight. Got the sun on my shoulders and my toes in the sand. Woman's left me for some other. I'll just dream and sit in, toss up my heart to see where it lands. On and on, I just keep on trying, and I smile when I feel like dying. On an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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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and
o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이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던 원전의 일부가 재가동 승인을 받았고요. 대기오염으로 중국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주민들 간의 기대수명이 3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이죠.
네, 중국 정부의 외교수장이죠. 양제츠 국무위원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화요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회담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겠다고 말했는데요. 틸러슨 장관도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서 미래의 두 나라 관계 발전을 논의할 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달이 지나면 올해도 한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요. 네. 연내라면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네,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은 11월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국과 한국을 함께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고요. 한국 청와대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국 방문 일정을 미국과 협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국과 한국, 또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순방하는 거군요.
예, 백악관은 아직 이런 일정을 공식 확인하진 않았는데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아시아 일대의 안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 가서 각국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서 북핵 해법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할 걸로 미국의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 사이의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살펴볼까요?
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두 나라 공동의 관심사인 국제 현안과 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양측에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이행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였던 걸로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예,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했었고요. 또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지시하면서 이 사실 두 나라 관계가 좀 경색되는 모양새였는데요. 회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양제츠 국무위원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주도 아래 양국의 관계가 중요하고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 현재 상황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양호한 발전 추세는 공동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희망이라면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 쪽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현재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본 거군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아쉬운 부분도 있는 걸로 양 위원은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모든 분야, 모든 수준에서 양측의 교류와 대화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두 나라의 다른 점을 적절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라. 다른 점을 적절히 관리하자 이런 말들은 무역 현안이라든지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 미국이 중국 행보에 제동을 걸 때마다 중국이 자주 써온 말들입니다.
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조금 있었다는 게 양국의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었는데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두 나라가 전략 경제 대화 등을 통해서 외교, 안보, 무역 현안에 성과를 내온 걸 기반으로 앞으로는 사회, 문화, 이 사법 분야는 물론이고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대화 채널을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중국 측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운영을 멈추었던 원자력 발전소가 다시 가동된다는 소식이군요.
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폭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원전 두 곳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수요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재가동이 시작되면 사고 이후 도쿄전력 산하 원전이 다시 움직이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건데요. 그동안 일본이 내세웠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는 건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사정인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죠.
네, 지난 2011년에 이 후쿠시마 폭발 사고 이후에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자 일본 정부는 원전 포기를 선언하면서 1년 반 동안 전국의 원자로 50기를 차례로 운행 정지시켰습니다. 특히 사고 원전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원전 가동은 일체 멈추게 했는데요. 사고 후 6년 만에 니가타현에 있는 가시와 자키카리와 원전 7호기, 8호기를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른바 조건부 적격 판정을 내린 겁니다.
네, 이 조건부 적격 판정이라면 어떤 조건이 붙은 건가요?
네, 도쿄 전력으로부터 안전 강화에 대한 다짐을 받고요. 새 냉각 장치 등을 추가하는 한편 경제 산업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이들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서 이 가동 재개가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예. 자, 일본 정부가 당초 원전 포기까지 선언했다가 이렇게 다시 가동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무엇보다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걸로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 25%나 올랐고요. 산업용은 38%까지 비싸졌는데요. 이 때문에 생활 물가가 오르고 경제 전반에 영향이 퍼지면서 결국 지난 2015년에 일본 정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원전은 재가동하겠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이후 약 2년 동안 각 원전들이 다시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 당국이 적격 심사를 진행했고요. 이번에 이 두 곳에 대해서 일단 운영을 재개하게 한 겁니다.
예. 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니카타 일대 주민들이 반발해서 지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방사능이 유출된 후쿠시마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반대 의견이 훨씬 높은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소송이 진행되면 원전 재가동은 1, 2년간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항상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가까운 한국 그리고 타이완 등에서 관련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지난 5월에 탈원전을 주요 공약으로 새 정부가 내세워 출범한 이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차잉원 총통의 주도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지난달 전체 면적의 3분의 2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대정전이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부장, 행정원장이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시아권 밖에서는 어떤가요?
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장 먼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건 유럽 국가들인데요. 독일은 지난 2011년에 오는 2022년까지 원전 17곳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했고요. 또 같은 해 스위스는 원전 5곳을 2024년까지 없애기로 했습니다. 스위스는 이 일정을 더 앞당기기 위해서 지난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요. 부결됐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를 멈추게 되면 그만큼 전기 생산은 줄어드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뭔가요?
예,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은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로 발전하는 비중을 늘려서 전력 공급 구조를 바꾸는 대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란 태양열이라든지 지열, 바람의 힘 등을 이용해서 전력 생산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약 25%를 차지하는 걸로 환경단체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 현상,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대기오염 때문에 평균 수명까지 짧아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연구 사례가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 석탄 난방을 하는 중국 북부지방 사람들이 남부지방 사람들보다 평균 기대수명이 3년 이상 짧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에너지정책연구소 EPIC가 실시한 연구 결과인데요. EPIC는 2004년부터 2012년 사이에 중국 154개 도시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기오염과 기대수명의 연관성을 조사했더니 중국 화이허강 북부지방 사람들이 강 남쪽 사람들보다 3.1년 평균 기대수명이 짧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예, 이 화이허강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황허 또는 이 황하강으로 잘 알려진 곳이죠?
예, 맞습니다. 중국을 가로지르는 이 화이허강은 중국에서는 양쯔강 다음으로 긴 강인데요. 전통적으로 북부와 남부를 가르는 경계 역할을 해왔고요. 또 겨울철에 난방용으로 석탄을 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준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지난 50년에서 80년 사이 이 화이허강 북부 지역에 대대적으로 석탄 보일러를 공급하고 겨울철 석탄 난방을 허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추운 화이허강 남쪽 지역에서는 이를 정책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화이허강 북부 지역 사람들이 남부 지역 사람들보다 왜 수명이 짧다는 건가요?
네, 연구진은 화이허강 북부 지역은 그동안 석탄을 떼왔기 때문에 남부 지역보다 대기가 훨씬 더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심장이라든지 폐 관련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서 평균 기대 수명이 단축된 거라는 설명인데요. 시카고 연구진은 특히 오염된 대기에 오래 노출된 것이 수명 차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예. 자, 그럼 평균 기대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예, 연구진은 정확한 평균 기대 수명은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화이어강 북쪽과 남쪽 대기 질의 차이에 대해 처음으로 초점을 맞춘 연구라는 평가입니다.
예, 사실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로 더 경종을 울리겠군요.
예,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심각한 대기 오염과 또 오염된 토양 수질로 인해서 해마다 수십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4년째 오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 겨울에도 수천 대 석탄 발전 보일러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EPIC는 중국이 만일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대기질의 기준을 준수한다면 중국인들은 평균 3.5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 WHO의 대기오염 기준치는 얼마나 됩니까?
네, 미세먼지의 경우는 하루 평균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이고요. 초미세먼지는 하루 평균 25마이크로그램인데요. 중국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초미세먼지가 1세제곱미터당 45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의 경우는 70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할 만큼 대기 오염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난민 입국 규제와 관련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스티븐 무느신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가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2일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입국 규제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결정이 나왔죠.
네. 연방대법원은 난민을 최대 2만 4천 명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라는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한 문단짜리 아주 짧은 명령문을 냈는데요. 누가 반대 의견을 냈는지 등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결정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네. 미국 내 정착 지원 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미국 정착 제의를 받은 난민들인데요. 숫자가 최대 2만 4천 명입니다.
네. 자,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몇몇 그 무슬림 국가 출신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대법원 결정이 이 행정명령과 관련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화요일 나온 대법원 결정을 이해하려면 올해 초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뭔지 알아야 할 텐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7개 무슬림 나라 국민 그리고 시리아 출신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나라 국적자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수용은 120일 동안 제한하는 내용이었죠.
예. 자, 이 행정명령 때문에 바로 미국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몇몇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내는 등 반발이 컸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 금지 대상 7개 나라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행정명령을 다시 발표합니다.
네. 자, 이렇게 수정된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반발은 그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관련 행정명령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 결국 올해 6월 들어서 연방대법원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트럼프 행정부의 유리한 결정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연방대법원은 수정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정식 심리를 10월에 시작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미국 입국 금지 대상 국가 시민이더라도 미국에 진실한 관계, 이 보나피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들의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자, 이 진실한 관계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예를 들면 이 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서 특히 이 가족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논란이 되는데요.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생긴 거죠.
예. 자,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를 그 가족으로 인정해주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 차례 수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가 포함되고 조부모와 손주, 약혼자, 이모, 삼촌 등은 제외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법원 판결이 지난 7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 순회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여기에서는 조부모와 손주, 이모, 삼촌, 사촌에게도 미국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급법원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또 난민기관에서 정착을 주선한 난민들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 12일 나왔던 대법원 결정은 7일 있었던 연방순회법원 결정에 관련된 것이었군요.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9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 가운데 난민 관련 항목, 즉 이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는 난민 입국을 허용하라는 판결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고요. 결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자, 비록 잠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은 것이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봐야겠지요. 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저녁 이 대법원이 행정명령이 효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허용해 기쁘다며 다음 달 대법원에서 열리는 구두변론에 이르기까지 행정명령을 활발하게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민 문제를 비롯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현안이 바로 텍스 리폼, 그러니까 세제 개혁 문제인데요. 어제 주무장관인 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언론에 나와서 아주 눈길을 끄는 발언을 했죠.
네, 무누신 장관이 화요일 이 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인 CNBC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법인세를 15%로 낮춘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는데 예산상 문제들을 고려하면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하지만 법인세율을 아주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추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법인세율 인하는 트럼프 세제 개혁안에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법인세율, 그러니까 기업에 매기는 세금의 비율인 법인세율이 현재 35%입니다. 이걸 15%로 대폭 줄여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지요. 이 법인세율 인하는 과세 기준 3단계로 단순화한다는 방안과 함께 트럼프 세제 개혁안의 기둥입니다.
네. 자, 법인세율과 관련한 무누신 장관의 발언, 세제 개혁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세제 개혁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연방의회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 의회 안 분위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세제 개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요.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에 부닥쳐 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이 진전을 보이려면 먼저 공화당 안에서 단일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세제 개혁안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이 뭔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과 개인에게 매기는 세금을 대폭 줄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생기는 이 세금 수익 부족분을 어디서 보충하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부는 세제 개혁을 실행해서 경제가 성장하면 모자라는 세급 수임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은 이를 부자들을 위한 세제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의원들에게 신속한 세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두 건의 글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삭감과 세제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의회가 이를 시작하라고 다그쳤고요. 이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삭감과 세제 개혁 곧 시작될 것이라며 의회가 빨리 움직일 것을 촉구하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새로운 안전지침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이 화요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시설에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내놓은 자율주행차 관련 지침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한다는 겁니까?
네, 오바마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율주행차를 시험 주행을 하기 앞서서 안전성 평가에서 15점을 받도록 했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이를 12점으로 낮췄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윤리 문제나 사생활 보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또한 기존의 방침대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여부는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의 이런 지침,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교통부가 발표한 것은 지침 문서라는 것이 차오 장관의 설명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거나 엄격한 기준에 강제로 맞춰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차오 장관은 다만 제조사들이 도로에서 자율주행 시범을 하기 앞서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의 혁신과 창의력이 치속하길 바라는 것이 정부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정부의 새 지침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비자 단체들은 강제성이 없는 지침으로 결국 위험성이 큰 실험적인 차량을 정부가 받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감시단 체인 컨슈머 워치독은 이번 조처로 도로는 이 자율주행차들의 실험실이 될 것이라며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반대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자들은 반기고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 기존의 자동차와 또 제조사와 구글이나 우버 같은 기업들은 시스템 개발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기업은 일부 주의 자율주행 제한 법규가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자율주행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또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사고를 극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만 명이 넘고요.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94%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 시스템이 교통사고를 줄이기는 하겠지만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아닌데요. 작년에 자율주행 차량 사고로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플로리다 주에서 테슬라사의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던 운전자가 트럭과 부딪혀서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화요일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목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테슬라 측은 운전자의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을 제한해 운전자가 자율주행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며 테슬라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미국 의회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이 논의되고 있죠?
네, 지난주 연방 하원에서는 자율주행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차에 운전대가 없이도 안전성을 증명하면 주행을 허락하는 등 기존의 안전 기준에서 일부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하원은 첫 해 2만 5천 대를 시작으로 매년 10만 대까지 자율주행차의 승인을 허락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방 상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인데요. 자, 미국에선 현재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등 일부 주에서 운전자가 동승할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범 운행이 가능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미국 땅이 넓다는 건 대개 다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 넓은 미국 땅에 무려 5분의 1이나 차지하는 주가 있습니다. 바로 알래스카주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입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알래스카주 얘기 들려드립니다. 미국의 최북단 알래스카주의 면적은 17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한반도 전체 면적이 약 22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이 알래스카주가 얼마나 큰 주인지 조금 짐작하시겠죠? 예, 알래스카는 남북한을 다 합친 것보다 자그마치 7배 정도나 큰 주입니다.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와는 뚝 떨어져서 북미 대륙 서북쪽에 섬처럼 있어서 오히려 캐나다나 러시아와 더 가까이 접해 있는데요. 사실 이 알래스카는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867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미국이 이 땅을 사들인 겁니다. 하지만 온통 얼음밭에다가 춥디 춥기만 한 이 동토의 땅, 알래스카 구매를 주도했던 윌리엄 스워드 당시 국무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만큼 당시 미국의 여론은 부정적이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스워드 장관의 이 판단이 미국으로서는 얼마나 고마운 결정이었을까요? 이 알래스카라는 이름도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었을 때부터 썼던 이름인데요. 알래스카 원주민 말로 위대한 땅, 좋은 땅, 본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된 지 올해로 꼭 150주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알래스카에는 러시아 흔적이 많이 남아있고요. 러시아 풍거리, 러시아 옷차림을 한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데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남부 케나이 반도에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데요.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50여 년 전에 공산주의 소련을 떠나온 사람들이라고 해요. 지금은 백발의 할머니가 된 이리나 페베로바 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리나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With the arrival of communism, at first it was fine, but then they just started.
처음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얼마 안 돼 그들이 들이닥쳐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원래 대가족이 함께 살았어요. 지금 이곳에서처럼요. 애들을 먹여야 하는데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엄마들이 그러면 자식들을 뭘로 먹이냐고 물어보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개들한테 애들을 던져주라고. 그러면 개들이 먹을 거라고요.
러시아 정교를 믿는 이들에 대한 소련 당국의 박해가 심해지자 결국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러시아와 가까웠던 이 알래스카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리나 씨 아들인 데니스 페베로바 씨는 3살 때 미국에 왔는데요. 러시아 말과 러시아 정교에서 쓰는 슬라브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고요. 저녁이면 미국 뉴스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물론 데니스 씨는 자신은 당연히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We are here for 40 years. 우리는 여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관광객들은 우리의 옷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다 잘 압니다. 우리가 당연히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요.
현재 알래스카 인구는 약 74만 명입니다.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0.5명. 그러니까 한 명이 채 안 되는 건데요. 50주 가운데서는 늘 인구 밀도가 가장 적은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최근에는 인구가 조금씩 느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한국계 미국인들, 즉 한인들은 약 8천 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7년 전에 알래스카에 정착한 김종철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다 다른 주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주민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을 아주 잘 펼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은 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전 주민에게 이제 석유 개발 발전 기금을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지급을 하고요. 주 자체가 돈으로 넘쳐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황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토지까지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불황을 해줍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알래스카는 실제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늘 잘 사는 주로 1, 2위를 다투는 주입니다. 알래스카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바로 알래스카의 풍부한 천연자원 때문인데요. 알래스카에는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는데요. 1968년에 알래스카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 이곳 사람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해요. 알래스카 주민인 앤서니 에드워슨 씨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저희도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꿀을 채집하고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을 해야 했죠. 하지만 석유가 발견된 후 놀랄 만큼 잘 살게 됐고요. 사회도 발전했습니다. 학교, 아파트, 병원 같은 것들이 들어섰거든요.
알래스카는 또 방대한 수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제시 칼스톰, 알래스카 관광청 공보관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알래스카는 연어, 가자미, 대구 등 다섯 개 주요 어종의 고향입니다. 특히 연어는 알래스카의 가장 중요한 수산업 자원이고 관광 자원이죠. 알래스카에는 수많은 강과 하천들이 있는데요. 이 하천 상류에서 태어난 연어들은 먼 바다까지 나갔다가 죽을 때는 다시 이곳 알래스카까지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알래스카 주민들의 낚시 사랑은 대단한데요. 특히 알래스카 남쪽의 땅끝 마을인 호머시에서 열리는 넙치잡이 대회는 아주 유명해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낚시 애호가들이 몰려드는 행사입니다. 어떤 넙치는 무려 100kg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상금도 주어지는 이 대회의 우승자는 대개는 전문 낚시꾼들이지만 그저 낚시를 즐기려고 참가하는 일반인들도 아주 많다네요.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5년째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여성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하는지 먼저 낚시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근육도 키워야 해요. 무겁고 잘 도망가기 때문이죠. 정말 어마어마해요. 30m가 넘는 것들도 종종 잡히는데요. 잡히면 집에 가져가서 다 먹습니다. 모두 우리 거니까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미국의 어느 다른 주에서도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의 향연이라는 오로라, 그리고 백야라는 현상인데요. 백야는 보통 지구 극지방에서 주로 나타난 건데요. 미국의 최북단인 알래스카에도 이런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제시 칼스톤 공보관의 도움말입니다.
알래스카의 백야는 여름 내내 해가 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이때 작물이 마구 자라서 농사도 아주 잘 되죠. 상상을 해보세요. 한밤중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환한 대낮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깜깜해지면 하던 일을 다 중단해야 하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놀던 걸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알래스카는 사람이 살기에 썩 좋은 곳이라고만은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대한 대자연의 품 속에서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넉넉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제시 칼스톰 씨는 말하네요.
An example is my parents. They were living in Seattle, Washington, and then they moved.
예를 들어 제 부모님 경우에는 직업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알래스카 페어뱅크로 왔는데요. 2년 계약을 마치고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죠. 아름다운 자연, 여유 있고 원시적인 삶, 그리고 착한 사람들. 이곳 사람들은 눈밭에 차가 서 있으면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뭐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물어보죠. 언젠가 자신도 경험한 곤란한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은퇴하고 다시 이곳에 올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의 삶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고 해요.
네, 제시 칼스톰 공보관의 얘기를 끝으로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 순서 여기서 잡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can't take a hint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Why is Tony still calling you?
It's because he can't take a hint.
Well, you should tell him directly that you don't want to talk to him anymore.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Why is Tony still calling you? 왜 아직도 토니가 너한테 전화하니? 라고 묻자 저는 It's because he can't take a hint. 눈치를 못 채고 있거든.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Well, you should tell him directly that you don't want to talk to him anymore. 그럼 토니에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그래?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hy is Tony still calling you?
It's because he can't take a hint.
Well, you should tell him directly that you don't want to talk to him anymore.
Today's expression is can't, C-A-N apostrophe T. Can't take, T-E-K-E, take a hint, H-I-N-T, hint. Can't take a hint. If you can't take a hint, you can't understand or do something that is communicated indirectly. 영어 단어 hint, hint는 암시라는 뜻이죠. Take A hint는 암시를 알아차리다, 눈치를 채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can't take a hint라고 하면 눈치를 못 채다, 눈치 없다는 뜻이 됩니다. In today's example, I tell Jason that Tony won't stop calling me because he can't take a hint. 네,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토니는 눈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t's because he can't take a hint 라고요. 네, 이렇게 상대방의 암시나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Tammy definitely can't take a hint. Tammy definitely can't take a hint. 태미는 정말 눈치가 없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Joe hoped Jessica would take a hint and stop bothering him.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조는 제시카가 눈치를 채고 그만 귀찮게 굴기를 바랐다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y is Tony still calling you?
It's because he can't take a hint.
Well, you should tell him directly that you don't want to talk to him anymore.
Let's review. If you can't take a hint, it means that you can't understand or do something. Therefore, you can't behave accordingly.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지금까지 English with UI 제니퍼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Kenny Rogers와 Dolly Parton이 부른 Island in the Stream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평화로운 정치 활동과 종교적 신념 또는 시민들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투옥하는 것은 끔찍하고 졸렬한 행동입니다. 이란에서 정치범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와 열악한 생활환경, 부족한 의료 서비스 등이 끔찍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인권감시기구는 최근 이란 라자이샤알 감옥의 참혹한 수감 환경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간 수감자들의 안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7월 정치범 50여 명이 사전 예고도 없이 창문도 폐쇄되고 깨끗한 식수와 음식, 잠자리와 의료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새로운 장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정치범에는 인권활동가를 비롯해 노동조합원과 언론인, 학생, 그리고 평화롭게 활동했던 반체제 인사가 포함됐다고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밝혔습니다. 막달레나 무라비 국제엠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지부 담당자는 절박한 수감자들이 인간의 존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수감자의 어머니는 지난 8월 이란 인권센터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거의 30일 동안 단식투쟁을 해 제대로 서거나 걸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유엔의 아스마 자한기르 이란 인권특별보고관은 단식투쟁을 한 라자이샤알 감옥 수감자들의 심각한 건강상태와 계속된 고문으로 인한 열악한 처우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당국은 심각한 상황을 개선할 즉각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수감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통해 이란 감옥의 가혹하고 열악한 환경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구타와 과밀 수용, 성적 학대, 의료 거부와 같은 광범위한 학대와 고문은 큰 문제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올해 초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집권 2기를 맞아 이란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더욱 잘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당하게 투옥된 정치범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또 이란 국내법과 이란 정부가 합의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감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